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를 되짚어보는 한 주간의 경제 브리핑, 진행의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9일 연방정부가 2017-18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야당 역시 동의를 하고 또 순조롭게 예산안 집행을 앞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계획들은 야당이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안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기 연방 예산안에서 여야의 의견차가 좀 큰 쟁점 사항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멜번의 모나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계신 양희승 박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양희승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 교수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현재 모나시 대학교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네.
전공은 재정학 그리고 노동경제학입니다. 현재는 학부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미시와 노동경제학 강의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부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2017-18 연방 예산안 쟁점 중에서도 이제 그 대학 지원금 축소 그리고 이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경제학 전공하시고 또 현재 호주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아마도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이야기해 주실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이 호주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그 연방 예산안, 이 연방 예산안이 뭔지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호주로 오신 분들은 이 예산안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해마다 이제 5월에 발표하는 이 연방 예산안, 사실은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 호주인 전체의 삶에 정말 중요한 발표다. 저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방 예산안은 박성일 PD님께서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이미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한 나라의 살림 계획안입니다.
네.
정부는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입은 주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관세 등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프라, 복지, 의료, 교육 등 예산 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작년 회계연도를 보면 호주 정부가 걷어들인 조세 수입은 4,06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GDP 대비 정부 수입의 비율은 OECD 평균의 34%보다 훨씬 낮은 23% 정도로 세금으로 걷는 조세 수입이 크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흔히 저희가 뭐 얘기할 때 호주 세금 정말 많이 걷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조세 수입이 좀 생각보단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굉장히 낮다는 건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소득세가 높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이 체감하는 그 세율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조세 수입이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로 되고 있고요.
네네.
또 이 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안 결과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그룹과 손해를 보는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늘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그 분야별로 또 부처별로 위너와 루저를 발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그렇죠.
겁니다.
네네.
네, 그런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또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 사회도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렇군요. 연방 예산안은 당장은 2017-18 이 회계연도에 어떻게 돈을 쓸지 뭐 계획하고 있지만 또 단지 1년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4년 동안 그러니까 이 4년 후인 2020 그리고 21년도에 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수치를 같이 제시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10년 후와 같은 또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양 교수님, 이번 이 연방 예산안도 이 4년 후의 목표를 또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알려진 대로 이 현재 정부 예산 적자 재정인데 4년 후에 이제 흑자 재정으로 또 돌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큰 틀은 성장을 지속하되 적자 재정을 흑자 재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네.
즉 그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출함으로써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2015-16 회계연도를 보시면 38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있는데요.
네네.
이 재정 적자를 2020-21년 회계연도까지 74억 달러 흑자로 바꾸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학의 지원금 축소 방안, 여론과 또 야당의 집중적인 견제의 대상이 됐는데요. 대학 보조금 인하와 또 이로 인한 등록금 인상, 여기에다가 장기학자금 이용자의 상환 기준액을 인하한다는 소식까지 정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한 후에 대학생들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버밍엄 교육 장관은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호주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돈 아직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학생 한 명이 내는 등록금의 54%가량이 여전히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는 여전히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나 제가 가끔 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효율성 배당 호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인데요.
네네.
즉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가정하에 전체 대학 지원 예산은 28억 달러가 삭감되고
네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21년까지 7.5%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예산안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호주의 교육 현황과 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호주에서는 25에서 34세에 이르는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요?
네. 네. 이는 OECD 평균인 42%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네네.
참고로 한국은 이 수치가 70%에 달하고 있지만 네. 이는 OECD 국가들 중 굉장히 예외적인 수치입니다.
네네.
네, 호주는 교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OECD 평균보다 높은 1인당 18,000달러에 달하는데요.
네네.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는 두 배나 더 많은 액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또 호주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 굉장히 높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이먼 버밍엄 장관이 얘기했던 절반 가까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 네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네.
네, 다만 호주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호주 대학교의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네네.
그리고 학비 전액을 부담하는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비중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그 이번 정부의 노력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부담감도 있지만
네네.
호주 경제의 독특한 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이 첨단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네.
또는 금융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가장 강한 산업은 아무래도 광산업이라든지 목축,
네네.
농업 그리고 관광업일 텐데요.
네네.
전통적으로 이들 산업은 대학 학위를 필요치 않는 직업들로 채워져 있고 따라서 대학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연봉 차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네네.
따라서 호주 젊은이들에게 대학은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아, 네.
예를 들면 OECD 평균을 보면 대학 졸업자는 고등학교까지만 다닌 노동자에 비해서 60% 가까이 더 벌고 있는데 반해서
네네.
호주에서는 이런 상대적 임금 격차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좀 새로운 점이네요. 네, 이 호주 내 대졸자와 또 고졸자 간의 임금 편차가 크지 않은 이유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보통 저희들이 칼리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호주는 이처럼 대학 졸업자가 벌 수 있는 임금 격차가 적은 나라입니다.
네.
따라서 대학 교육을 늘리는 것보다는 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현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현재 호주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교육을 수출하는 국가, 즉 외국에서 호주 대학을 다니기 위해 들어온 유학생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네.
특히 아시아의 많은 학생들이 호주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학 교육에 대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부담금이 주로 초기 이민자라든지 또는 단기 유학생에게 간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교육 대학 교육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 초중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 이것이 현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대학 지원금은 대폭 삭감됐지만 또 이 초중고등학교 이쪽에 또 지원금은 대폭 증액된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 지원금은 줄이되 초중고등학교의 지원금은 오히려 증액해서 즉 전국의 학교 지원 예산액을 향후 10년 동안 186억 달러 증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는 학생 한 명당 평균 지원금이 10년에 걸쳐 한 해에 4.1%씩 증가하는 것으로
네네.
2018년에는 학생 한 명당 정부 지원금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1,000달러 정도 그리고
네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4,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의 호주 교육 예산을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스쿨에 비해서 대학에 지원하는 액수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네.
OECD 통계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스쿨에 대한 지원액은 실제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 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조치는 OECD 평균 또는 비슷한 경제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들과 그 보조를 맞추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특히 그 자원이 풍부했던 석유 자원이 풍부했던 중동의 여러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퀄리티를 낮춘다든지 또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자칫하면 장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호주가 풍부한 자원에만 의존한 나머지 최첨단 산업에서 필요로 되는 인재 양성에 소홀히 대처한다면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지원 예산은 증액하고 또 대학 교육의 지원 예산은 삭감한다는 이번 정부의 발표. 뭐 저희가 여러 번 뉴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은 대학 지원금 삭감에 일단 반대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네, 고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오실 때 많은 학부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 아마 이 교육 부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 호주의 교육 정책과 또 교육 예산의 변화는 한인사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2세 그리고 3세로 자랄 수 있는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아마도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의 합의 가운데 최선의 교육 예산이 책정되기를 한번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나시대학교 양희승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SBS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SBS Your Language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세요.